5. 남은 음식 먹기. 말씀과 성례전. 강과된 영양 공급. 나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다. 매일 아침 나는 아빠와 함께 에고 냉동 와플을 먹었다. 운이 좋은 날이면 하교 엄마가 밝은 분홍빛의 딸기 우유를 주기도 하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크래프트 맥앤 치즈였다.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옥수수 추수를 도운 뒤 저녁 식사로 산더미처럼 쌓인 버터 바른 달달한 옥수수를 실컷 먹었던 기분 좋은 추억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내가 먹는 음식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 내가 먹는 토마토를 딴 사람들의 작업 환경, 우유가 분홍색인 이유는 더더욱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존어성과 나는 식품 산업 시스템을 비판하고 지역이나 집에서 직접 생산한 유기농 음식 먹는 것을 극찬하는 마이클 폴렌과 웰덴베리의 글을 읽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식생활을 바꿔나갔다. 직거래 창태에서 창을 보기 시작했고 그의 지역사회의 농산물 협동조합에 가입했으며 텃밭 농사도 시도했다. 나는 음식을 좋아한다. 요리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며 음식에 대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음식에 대한 위대한 이상도 있다.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생명을 위해 나의 몸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몸을 돌보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 데는 상징적 이유도 있다. 음식은 우리에게 영양분에 관한 많은 것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문화로서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닌 근본적이고도 전인적인 방식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한다. 식탁에 둘러앉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에게 호박을 판 아미시 공동체 연인이나 우리 집 텃밭에서 용케 살아남은 가지 이야기 등 각 음식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 실로 기쁘다. 내 머릿속에는 이상적 식탁이 있다. 직접 재배했거나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 재료로 만든 훌륭한 음식을 두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있고 촛불과 음식과 얌전한 아이들이 함께한다. 식탁에는 아름다움이 넘치고 버터가 넘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의 식사는 이런 이상과 다르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남은 음식으로 정심을 때운다. 타코스프는 집에서 기른 것도 아니고 지역 생산물도 아니다. 캔에 든 옥수수와 콩을 독이 냄비에 넣어 만들었다. 싸고 편하기 때문에 가장 즐겨 먹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 내놓기도 한다. 괜찮은, 그렇지만 약간은 지겨운 음식이랄까? 그리고 지금 나는 정심으로 먹기 위해 한 번 더 스프를 태운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먹을 대부분의 음식이 그러하듯 이것은 필수적이고 기억에 남지 않을 음식이다. 기독교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말씀은 성경을 가리키고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대부분의 개신교인에게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 혹은 성만찬이다. 말씀과 성례전은 불가분의 관계로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다. 성경 낭독과 설교는 성찬식의 복음 선포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다. 거꾸로 성찬식은 설교를 통해 해석되고 맥락 안에 놓인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전은 모두 근본적으로 음식과 관련이 있다. 예배의 두 가지 중심 행위인 말씀과 성례전은 나의 일용할 양식인 타코스프와 비교된다. 두 가지 모두 필수인 이유는 모두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곧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다소 충격적인 이미지를 만난다.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과 단단한 음식에 비유한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야 할 일 가운데서 식사를 선택하셨다. 추종자들에게 좀 더 이상적이거나 신비로운 기념식을 요구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산을 오른다거나 40일 금식이나 맹렬한 집회 같은 건 말이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통로로서 가장 일상적 행위인 먹기를 선택하신다. 예수님은 빵이 자신의 몸이요 포도주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두드러지지 않고 평범하며 일반적이고 어디에나 있는 빵과 포도주를 선택하셨다. NT 라이트는 예수님이 죽음 직전 다락방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대속 일원을 알려주거나 신조를 읊거나 정확하게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할 예식을 주셨다. 구체적으로는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을 주셨다. 이 음식은 그 어떤 이론보다 많은 의미를 전해준다. 지구상의 모든 대성당이 사라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술작품이 유실되고 가장 진귀한 보물을 버린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성경과 성찬을 중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것이다.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과 성례전이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전은 모두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양식은 말씀이신 동시에 빵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지시하고 분명히 드러내도록 의도되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청중을 향해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일용할 양식 곧 만나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 양분을 공급하기에 부족했음을 상기시킨다. 여전히 그들은 죽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부르며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런 뒤 제자들을 경악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자신의 몸이 하늘의 빵이요 그것을 그들의 참된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빵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빵을 주신다. 그분은 선물이신 동시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은 궁극적으로는 부분적이고 불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양식, 영원한 양분이신 그분께 우리의 눈길이 향하게 하신다. 타코 스프를 먹기 전 짧게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식사를 하기 전 감사한 마음으로 잠깐 멈추는 행위는 많은 생각 없이도 나올 만큼 몸에 밴 매일의 의례다. 그러나 이 기도 습관은 오늘 하루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으라고 나를 일깨운다. 노먼 워즈바는 그의 책 음식과 신앙에서 말한다. 식사 전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정직한 우리 인간성의 표현 중 하나다. 여기 식탁에 둘러앉아 여러 증인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어진 값진 선물임을 증언한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자비와 신비의 수혜자임을 인식한다. 대학을 다닐 때 줄담배를 피우는 프란체스코의 수사를 친구로 사귀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서 부담될 정도로 값비싼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물었다. 선물을 거절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사치품을 받는 것이 잘못인지 물었다. 나는 프란체스코의 수사인 그가 단순함을 지향하고 사치를 지향하는 쪽을 권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누가복음 10장을 인용하면서 성 프란체스코라면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먹으라고 대답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내게 신뢰와 감사로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서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사를 하기 전 잠깐 멈추는 이 순간은 과할 정도의 풍성함이든 힘든 고난이든 아니면 그저 지겨운 남은 음식 한 그릇이든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먹는 법을 배우고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영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운동이다. 기억에 남는 정말로 훌륭했던 몇 번의 식사와 정말로 끔찍했던 몇 번의 식사가 있다. 그러나 수천 번 수만 번 먹은 대부분의 식사는 말 그대로 평범했다. 3주 전 정심으로 무엇을 먹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위치는 보통의 식사가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다. 기억에서 지워진 수천 번의 식사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그 식사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다. 그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보통 타코스프와 같은 음식으로 영양을 채운다. 그것은 풍성하지만 간과된다. 내가 속한 복음주의 하위 문화는 흥분, 열정, 위험, 일종의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유진 피터슨은 이러한 영적 강렬함의 추구를 우리 세상에서 종교적 경험을 위한 소비자 주도의 시장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고의 덕을 쌓으려는 열정은 고갈되어 버린 것 같다. 초대 교인들이 거룩이라 칭한 오랜 수도를 하겠다고 서운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 시대의 종교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아야 한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진리, 새로운 체험을 만나 어떻게든 지루한 삶의 반경을 넓히려 한다. 이 시대의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인다. 많은 면에서 아름답지만 시장 주도의 종교 체험이라는 개념에 따라 형성되고 만들어진 신앙을 우리는 물려받았다. 역사학자 해리 스타우트는 미국의 초대 복음주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조지 휘트필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선활동, 설교, 저널리즘을 동시에 행했고 이는 강력한 구성 조건을 이루었다. 즉 종교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유명 종교 인사가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 주도형 신앙에서는 강력하거나 황홀한 종교적 체험이 강조되고 심지어 때로는 계획되기도 한다. 미국의 초기 복음주의자 로렌조 다운은 의자를 내려치거나 설교 중 결정적 순간에 맞춰 트럼펫을 불게 했다. 찰스 피니의 설교는 어떤가? 지옥에 있는 죄인들이 화염으로 고통당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청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게 만들었다. 예배의 초점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말하자면 말씀과 성례전에 맞춰지는 대신 흥분, 모험, 흥미진진하거나 충격적인 영적 경험 등을 파는 것으로 옮겨갔다. 개별적 예배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회중 예배에는 분명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 강력한 영적 경험이 찾아올 때 그것은 선물이다.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몇 년 전 보스턴의 노스엔드에서 먹었던 잊을 수 없는 맛의 파파르텔레 파스타가 식사의 핵심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말씀과 성례전은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지만 때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기억에 남지 않을 방식으로 나를 먹인다. 개인 성경 공부를 할 때든 회중예배에서든 성경을 접할 때 설득력 있고 잊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떤 설교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주어 항상 인용하거나 듣게 된다. 그러나 눅눅한 빵처럼 성경이 그리 맛있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지루하거나 헷갈리거나 의심이나 거부감이 생긴다.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서 성경을 멀리할 때도 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난장이족이 그들 앞에 맛있는 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저주 때문에 그것을 전혀 먹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음식으로 착각하지 않는 경우가 같다. 말씀이 혼란스럽거나 건조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는 언제라도 먹는 행위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다. 또한 듣고 배우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 우리는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린다. 이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 눈이 아직은 보지 못하거나 우리 배가 아직은 소화시키지 못할 훨씬 더 큰 경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선물로 주어진 하루를 받는다. 남은 음식을 통해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에 둘러싸인다. 여기 식탁 위에 놓여있는 타코 스프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놀라운 특권의 상징이다.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은 타코 스프. 내가 그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전기를 발견했고 또 코일을 타고 흐르는 테트라플로로 에탄 압축가스가 음식을 최대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준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었던 수프. 이 풍요로움, 곧 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한 음식과 그것을 며칠씩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역사상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앞에 경이를 보고도 둔감한다. 나는 이 영양분을 당연시한다. 식사 전 기도하는 습관은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훈련시킨다. 이 습관은 무언가를 두고 그것이 은혜와 경이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 경험이 아님을, 가장 놀라운 선물은 때로 가장 쉽게 간과됨을 일깨워준다. 기억에서 잊힌 이러한 식사들이 나를 만들고 형성한다. 밀가루를 더 이상 먹지 않거나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건강한 식당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과 같이 식습관을 바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식사를 거듭할수록 그 습관이 우리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안다. 이와 동일하게 말씀과 성례전은 거의 느끼기 힘든 방식으로 나를 형성한다.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리에 대한 나의 미각을 발달시킨다. 최상의 경우 회중예배는 나를 영적 경험의 소비자가 아닌 성공의 기도서의 표현대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만든다. 대학 시절 나는 라면을 좋아했다. 엄청나게 형편없고 싸다는 사실 외에는 라면을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 기숙사에 요리할 수 있는 부엌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식사를 구덩이에서 구해내야 했는데 구덩이는 군의 식당의 매력적인 별명이었다. 다행히 룸메이트 제넥에 있던 캠프용 버너 덕분에 일본 마루천 라면의 마법으로 우리는 기숙사 방에서 정심을 해결할 수 있었다. 제네 간이 침대에서 컵라면을 먹는 것은 우리의 일과였다. 이 식사는 젠과 나누는 좋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영양가라고는 거의 없었지만 충분한 포만감을 주었고 캠퍼스를 가로질러 힘들게 걷지 않아도 됐다. 게다가 일단 한 변 라면을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다. 중독되기 때문이다. 습관은 우리의 욕망을 형성한다. 나는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보다 라면이 더 먹고 싶었다. 오랜 시간 나 자신에게 다른 것이 아닌 특정한 음식에 식욕을 느끼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다. 나는 교회의 실천들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자로 형성될 수도 있고 그저 소비자, 영성의 소비자로 형성될 수도 있다. 현대 교회는 종종 라면 영성을 내놓는다. 믿음은 소비하는 제품이 된다. 즉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 배만 불리는 미봉책일 뿐이다. 산업계는 이 타코 스프가 그저 슬프일 뿐이라고 곧 단순한 상품이자 소비를 위한 제품일 뿐이며 윤리라든지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는 별 상관없다고 내가 믿기를 원한다. 이런 방식의 식사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잊게 만들고 음식과 땅의 연관성 및 기르고 추수하는 사람들의 연관성을 무시하게 만든다. 이 수프가 상징하는 것, 사람과 동물의 희생을 못 보는 것이다. 내가 100년 전에 이 수프를 먹었다면 이 수프는 내가 직접 경작한 땅에서 혹은 내가 알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농부를 통해서 나에게 왔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고정된 공동체와의 상거래는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할 이들, 곧 우리의 이웃과 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준다. 지금 타코 스프는 익명의 소비재일 뿐이다. 겉으로 보면 마법처럼 내 식탁에 도착한 것 같다. 이러한 익명성은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든다. 우리는 감사를 표해야 할 농부와 추수한 이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지 않는다. 익명성과 감사를 모르는 마음에는 불의가 따라온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물건과 마찬가지로 나는 옥수수와 콩을 구입함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고 수긍하지도 않을 구조적 불의, 착취, 환경 파괴에 개입하고 있다. 나는 내가 먹는 수프에 들어가 있는 양파가 어디서 왔는지, 양파를 수확한 일꾼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먹고 있는 이 남은 음식은 오늘 자녀에게 정심을 먹일 형편도 안 되는 사람에게서 왔는지도 모른다. 소비주의 문화가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는 이 남은 음식은 신학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이 수프는 우리의 전지구적 신학의 생산물이다. 아이라 잭슨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윤리와 성경이 없는 전지구적 신학이 있다. 그것은 오직 부의 창출과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승인 설명서만 제공한다. 이 수프에 들어있는 콩과 옥수수와 양파를 판매한 기업들은 나를 소비자로만 명명한다. 우리는 철저한 거래 관계다. 나는 생활을 위해 특정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들은 이윤을 위해 그것을 제공한다. 말씀과 성례전이 중심을 이루는 기독교 예배는 나의 정체성의 핵심이 소비자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지어진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이 익명의 강낭콩은 살아가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콩을 수확한 이들을 아시며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소비자가 아닌 가꾸고 돌보며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 성만찬의 문자적 의미는 추수감사다. 성만찬은 교회의 추수감사잔치고 정심시간에 내가 하는 감사기도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감사의 실천에서 흘러나온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감사하며 나누는 식사, 곧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먹는 몇 개의 간소한 식사는 수프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음을 기억하는 순간으로 바뀐다. 이처럼 매일의 작은 순간들은 성례전적이다. 그 자체가 성례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흙으로 이루어진 물질 세계 안에서 그리고 물질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의미다. 성만찬은 우리를 개인주의적 소비자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함께 드러낼 능력 지닌 사람들로 재조정해주는 심오한 의미를 지닌 공동체의 식사다. 물론 먹는 행위 자체는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굶주린 상태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식으로 먹는 행위는 우리의 초점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에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옮겨간다. 그러나 성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우리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신비롭게 지어져 간다. 영양분은 언제나 생물학적 양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영양분을 얻는다. 감사를 통해 영양분을 얻는다. 정의를 통해 영양분을 얻는다. 이웃을 알고 사랑할 때 영양분을 얻는다. 음식을 소비재로만 보고 우리 자신을 소비자로만 볼 때 전인적 영양 공급은 부차적 일이 된다. 식사란 편리하고 싸고 양이 많으며 요구하는 바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것이 1차적 관심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스프를 만드는 습관은 청지기와 예배자로서 형성된 내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형성된 나의 모습에서 비롯했다. 자유시장 경제, 특정 종류의 풍요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것은 내게 필요 이상의 많은 스프를 준다. 이는 다른 이들을 노예적 노동에 예속시키고 땅을 오염시키는 대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거짓 풍요다. 소비주의라는 전지구적 신학은 먹는 방식과 예배하는 방식을 모두 변화시켰다. 복음주의자들이 예배에서 특정한 감정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과 자본주의자들이 익명에 값비싼 캔 제품을 추구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개별 소비자인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 그러나 성찬식의 경제학은 자신을 비우는 예배의 삶으로 나를 부른다. 우리는 교회와 일상의 삶 모두에서 우리를 단순한 소비자로 만드는 행위들을 경계해야 한다. 개인적 자기 성취와 행복에 이르는 길로 포장된 영성은 서구적 소비주의에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전은 함께 생명의 빵을 먹고 구속의 청지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재조정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고 재현하며 그러므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쏟는 사람들로 변화된다. 우리는 소비 습관에 따라 형성된다. 그리고 현대 미국에서의 이런 일상적 형성은 말씀과 성례전 안에서 형성되는 우리와 자주 부딪친다. 참된 생명의 빵, 그 대한지역 경제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다. 이를 통해 우리 결핍을 채우고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아닌 참된 영양분을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영양분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성찬식의 경제는 참된 풍요다. 내가 충분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함께 받기 때문이다. 말씀과 성례전, 성경과 성찬식은 내가 주중에 먹는 남은 음식을 변화시킨다. 의식 없는 소비자에서 성찬식의 상호 의존성과 감사가 가능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남은 음식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친다. 또한 말씀과 성례전은 나의 식사에 대한 평가이자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영속시키고 있는 결핍과 불의의 시스템을 회개하도록 요청한다. 이웃을 더 잘 알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과 새롭게 먹는 방식을 익히라고 요청한다. 예배의 풍성한 경제 안에서 넘치도록 채워지고 더 채워질 것을 알기에 다른 이들을 위해 나를 비우라고 도전한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 언제나 충분한 양이 있을 것이다.